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하는 인권은
나의 자존심.
우리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외모나 교육, 살아가는 환경은 제각기 다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인호 팀장님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6회로 마지막 입니다.
예.
네, 지난 시간까지 세계 인권 선언문 전체를 살펴봤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세계 인권 선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세계 인권 선언 정말 다양한 분야, 인류가 이렇게 해놓은 사상, 도덕, 지식, 기술 이런 걸 인권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서로 녹이고 굳히고 또 단단하게 망치를 두들겨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선언을 시작으로 이후에 수많은 국제인권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또 세계 각국 그 나라 법에서 세계인권선언을 그 법원의 판결에 아주 중요한 판례 근거로 삼고 있고요.
네.
또 각국 교육기관에서는 이 선언문의 내용을 또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전문적인 연구원들이 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인권선언은 그냥 선언이에요.
네.
예, 법이 아닙니다. 규정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도 그 존재, 또 내용, 이 값어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죠. 못합니다.
네.
심지어 법학자들은 이제 이거 관습법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기도 해요. 이후에 나온 어떤 인권 문헌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있고요. 1948년 12월 10일 채택이 되었지만
네.
사실 1966년 채택된 국제인권규약 또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이런 게 모두 인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건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거죠. 일반 네.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세계인권선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사실 세계인권선언보다 더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 뭐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완벽한 문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좀 그 가슴 뛰게 하고 뭉클하게 하는 그런 맛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세계인권선언 읽을 때마다 좀 어머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머니 품 항상 따뜻하죠.
네.
예, 무조건 자비롭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처럼 무서운 존재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차가 싱싱 다니는 그 차길 옆에서 차랑 달리게 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거 어머니한테 들키면 그냥 등짝을 맞습니다. 등짝에 그냥 빨간 멍이 들도록 맞는데요.
네.
날벼락에 떨어지는 거죠. 세계인권선언이 좀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
다음 없이 따뜻하게 하나하나 이게 인권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아주 단호해지죠.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특히 핑계대지 마라. 그 어떤 이유로도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세계인권선언이 주는 느낌 같아요. 한국의 인권학자 성공회 대학교의 조효재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빌려올게요.
네.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적 영향력과 도덕적 감화력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지금도 많은 이의 심금을 울린다. 예, 사실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한계라고
네.
그럴까요? 좀 70년 동안 생명력을 가꾼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섭섭한 것도 있죠.
아무래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시대의 한계 또 시대의 제약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헌은 70년 전 문헌이에요. 스마트폰도 없었고
네.
인류가 아직 달나라에 가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우리 상식으로 보면 아, 세계인권선언에 좀 이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네.
좀 살펴보면 그 작성자들이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특히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작성자분들은 자연법을 존중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건 그런 거죠. 처음부터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예, 사람이 그냥 존엄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법 전통을 세계인권선언에 딱 명시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슨 무슨 권은 어떠어떠하다 이런 설명을 보면 자연법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서구, 서양식 세계관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죠. 단순화시키자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신이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고귀한 존재입니까?
네.
그러니까 인권 이렇게 존엄성 나가는 건데 이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어쩔까?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이런 추가 설명은 우리의 몫이겠죠.
네.
우리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도 해야 되고 법 전문가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세상에 널리 또 알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더 있는데요. 인권이라는 것이 보통 법에서 권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리들이 있어요.
네.
세계인권선언문은 그 구성 방식을 보면 각 조마다 이래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각 권리별로 항목별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인간한테 필요한 어떤 것에 권자를 붙이면 이게 인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오해나 착각도 만들어졌죠. 지난 시간에 제가 생존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인권 개념에서는 생명권이라고 말을 하지 생존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존권은 우리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이나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개념에서는 생존권이라는 건 좀 갸우뚱합니다. 인권을 이렇게 구체적인 세부 권리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아니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는 것도 좋은데
네.
인권을 개별 권리로만 이해를 하다 보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구조 문제를 좀 네, 보기 힘들어집니다. 자, 제가 출근을 했는데 일을 해도 노임을 못 받아요. 이거 노동할 권리 침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지배인에게 가서 내가 노임받을 권리 보장하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죠. 지배인이 자기 의자에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지배인도 국가로부터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팔삼 돈 걷고 장마당에 가서 자기가 뭘 사다가 팔고 이렇게 바쁘게 공장을 운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아는데 내가 지배인에게 가서 노동할 권리 보장하시오. 아, 좀 뭔가 찝찝한 그런 네.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보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이제 남는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예, 세계인권선언이 개별 인권, 개별 권리에 대해서 아주 풍부하고 적절한 개념 정의를 갖춘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 선언 작성자들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언문을 보면 제가 말한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유추, 추상은 좀 아쉽습니다.
네.
20세기에 와서 인권보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사실 더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예.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뭐 사회 구조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눈으로 보면 훨씬 더 답이 쉽습니다.
네.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네.
국가도 바꾸고 사회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정치 지도자도 선거를 해서 바꾸고 그런데 인권의 눈으로만 보면 사회 구조 문제를 잘 설명을 못 해주니까 좀 답답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착해줘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인권이 요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인권 이런 생각을 하면 아주 도덕적이고 또 존경받는 어른들 또 성직자, 교육자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주 당연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되고 나서 꽤 오랫동안 인권이라는 것이 좀 정치와 상관없는 탈정치적이고 비정치적인 규범처럼 여겨졌습니다.
네.
아,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하찮은 일 아닙니까? 저는 인권을 말하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
네.
제가 보기엔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인권을 문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도덕이라고도 말을 하고.
네.
그런데 문화는 정답이 없죠.
다양이죠.
예,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 생일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양을 선물합니다. 매 양을 줘요. 어떤 사람은 꽃을 선물하고, 예, 저는 현금을 선물합니다. 이게 문화인 거예요. 다 다른 거죠. 사랑하는 방식이. 그런데 화가 난다고 아내를 때린다? 아, 이거 아닙니다. 여기부터 문화 아니에요.
네.
예, 아내가 집 밖에 못 나가게 한다? 이거 문화 아니에요. 인권 침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권을 문화에 갖다 대면 이런 궤변이 나와요. 야, 우리가 인권 침해하는 거 너 기준이 있겠지? 내 기준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예, 이렇게 기만하는 반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또 도덕. 야,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일단 먹고 살아야 인권도 생각하지 않겠나? 이거 핑계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권은 현실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답이에요.
네.
그래서 인권을 인권으로 보지 못하면 정치꾼들이 악용을 하게 됩니다. 예, 과거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 서로 인권 문제로 삿대질을 했어요.
네.
예, 인권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을 거론함으로써 나의 이익,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는 예, 그런 것도 되지만 또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데 쓸 수도 있다. 나를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처럼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악용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네, 냉전 시대에는 오히려 인권을 얘기하면 곤란한 지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인권을 개선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 마치 상대편에 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불행한 역사입니다. 뭐 역사는 가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긴 하지만
네.
이렇죠.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고 나서 곧바로 세계 역사는 냉전 시대로 들어가요. 원래 세계 인권 선언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아시아 사상 이런 것을 두루두루두루 다 고려를 해서 쉽게 말하면 좌와 우를 아우르는 통합사상 이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와 우가 대립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생기면 가운데에 설 자리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냉전의 양극화 시대에는 인권 사상이 꽤 오랫동안 설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때에는 자 인권 나는 가운데야 나는 너희 둘과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어 솔직히 이런 말이 잘 안 통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양쪽 다 친구가 될 수 있어 이 말은 나는 다 양쪽 모두에게도 친구가 되지 못하는 친구 대접을 못 받는 그래서 인권운동이 꽤 외롭고 고독하게 좌우 모두에서 배척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동구 유럽 사회주의가 해체됐죠. 이 말은 양극화가 끝났다는 겁니다.
네.
이때 사실은 인권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확장되게 됩니다. 특히 구사회주의권에서 벌어졌던 그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이 이제 낱낱이 체제전환을 거치면서 알려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도 하고 진실도 규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럼 이 화살이 사회주의권에만 가느냐? 그게 아니죠. 인권이라는 건 인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권의 특징이에요. 인권을 누군가 외치면 다른 인권이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막 신나게 말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거울 같은 거예요.
그럼 너희는 잘해.
예. 나도 내 옷에 뭐가 묻어 있구나. 나도 음식을 먹다가 입에 묻힌 겁니다. 내 옷에도 튄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더 확산이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제3세계 국가들은 이 양대 진영 좌우 이 사이를 피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뭐 인권 잘 몰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세계화를 거치게 되면서 더 피하고 숨을 데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1999년 코소보 전쟁, 코소보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때부터 해서 이제 인권이 국가 주권보다 먼저다. 국가 주권 중요하지만 인권이 더 중요해. 이런 개념이 인류의 동의를 이제 받게 됐는데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냉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런 세계적인 보편주의가 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 글로벌리즘, 세계화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화도 인권 확산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 세계화라는 거 이런 거예요. 내 거를 좀 열어주고 개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남들이 와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나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려니까 창피한 건 좀 빼야죠.
네.
내 인권 유린을 줄이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내가 인권에 좀 자신감이 생기면 남 일에도 좀 참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좀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인권 침해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말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보통 인권의 3대 속성이라고 말하면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연관성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 보편적인 요소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또 완전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2000년대 이후에는 또 문제가 있죠.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신자유주의다 이런 비판받는 요소도 있는데
네.
이런 새로운 위기 속에서 인권이 과연 오늘날 뭘 지향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문제 제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해답은 충분치 않고요. 우리 네. 숙제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인권학자들의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학자분들은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참 쓰시는 말도 어렵고 책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 기준으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유명한 인권학자 중에 마리 베네딕트 덴브루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인권 연구, 인권 운동을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런 학파가 있다, 이러이런 행동, 이즘이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첫째로 자연권 학파예요. 자연학파. 들어보면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아, 그렇지. 이렇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연권학파, 자연학파는 왜 자연학파로 불리냐면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설명하기 좋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서 줬다. 그래서 천부인권 이렇게
예.
그런 말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 인권은 바깥에서, 나의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어디서 주어지냐? 그건 뭐 어떤 분은 신이 줬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자연이 줬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법이, 또 우주가 뭐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인간은 최고 존엄한 존재라서 인권을 그냥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학파, 자연권학파 분들은 인권이 어떤 주어진 토대 위에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존재론적 견해를 고수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들한테는 인권이라는 게 사실 별 논쟁이 없어요. 왜냐? 존엄한 존재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네.
지휘 역할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인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개념이다. 무슨 말이냐? 나의 자유를 막지 말아라. 그러면 절대적인 개념이 된다고도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나의 자유를 막지 않으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나의 인권은 알아서 보장이 된다. 왜? 나는 존엄한 존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권 학파 분들은 인권법이 인권을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그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지키기 위해서 감시하고 계속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이 자연권학파 분들은 인권법을 만들고 지키는데 힘을 쏟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둘째로는 좀 어려운 말인데 심의학파, 우리말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심의,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인권연구, 인권운동에서 좀 각광을 받는 분들입니다.
아.
네, 새로운 주장,
예.
새로운 세대처럼 좀 여겨지는데 이분들은 민주주의를 하려다 보니까 인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권은 민주주의를 선택할 때 가장 바람직한 정치적 가치인 거.
정치적 가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권을 달성할 때 사회의 동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물론 이분들도 인권이 보편적 가치다 이런 것들은 동의를 하시지만 앞서 그 자연권 학파들처럼 절대적인 게 아니라 동의를 서로서로 해줘야 된다. 제가 인권 선언문 설명할 때 항상 말씀 많이 드렸던 게 인권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다.
네.
보호해주고 배려하는 거다. 무인도에 가면 인권 없어요.
네.
예,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의 동의, 다른 사람의 합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게 인권의 발전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의미적으로 보면 되게 느긋하세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을 콱콱 만들어서 자연권 학파들이 법을 많이 만들고 잘 지키면 된다고 보지만 이분들은 합의가 중요하니까 합의는 좀 어렵잖아요. 예, 민주주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합의를 보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제일 느긋하고 낙관적인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래서 자꾸 합의를 하면서 점점 발전시키는 게 좋다. 사람들의 합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자, 세 번째로는 저항학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름에 딱 나오죠. 저항을 하자는 겁니다. 인권의 1차적인 가치는 불의에 항거하는 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인권이라는 건 이미 힘이 넘치는 사람, 돈이 넘치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특권이 없는 사람, 특히 소수자, 인종, 종교, 성별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덜어주는데 인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약자 편에 서서 강자에게 저항하는 강력한 희망으로서 인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학파 이분들은 법을 만드는 걸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냥 시큰둥하세요. 왜냐? 법을 만들어봐야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안 지키면 어떡할 거야.
네.
이런 회의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투쟁하고 싸우면서 인권은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항학파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고요.
예.
자, 네 번째로는 담론학파. 아, 이분들 좀 어렵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자, 이분들은 대략 이러세요. 인권을 되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권 자체를 숭상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저는 인권을 숭상합니다.
네.
인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분들은 인권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정치적 수사다, 말이다,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인권이 어떤 절대적이고 뭐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거라고 보지도 않으시고 이분들은 인권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없으세요.
네.
되게 좀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이런 게 있어요. 인권이라는 걸 그 단어를 사용해서 논쟁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느 입장을 대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이 진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허상인지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논쟁을 하고 대립을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아,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수준이 어딘가 이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남의 나라 인권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또 현재 인권 하는 거에서 뭔가 충분치 않아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계속 갖고 계세요. 또 이분들의 통찰 중에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오히려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 혹은 자유주의 체제 이런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도움을 주면 어떡하지? 이러는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없는 게 자꾸 개념, 이 추상적인 개념이 돼서 그게 마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서 법을 만들고 인권을 얘기하고 인권 책이 많아지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인권이 개선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착시효과를 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하시는 거.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은 지금 여기, 지금이고 여기예요.
현실이고요.
예,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인권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천부인권사상, 자연권에 근거한 인권법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는 이런 전통적인 시각에 대한 좀 도전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그 활력 있고 젊은 문제제기죠. 어쨌든 간 이런 논쟁과 이런 연구들이 인권 발전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문제에 좀 통찰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볼까요?
예, 세계인권선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그러니까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까, 이 진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게 돼요. 진보, 영어로 progress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의 인권학자 조유재 교수가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보통 사회 발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돌아가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민주적인 절차가 잘 지켜지고 뭐 인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도 보장이 되고 기회도 균등하고 인간의 핵심적인 욕구가 인정되지고 법치대로 하고 자유, 번영, 평등, 협력, 와 이런 게 다 제대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진보라고 한다. 조희재 교수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가치는 솔직히 말하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다 좋아하죠.
네.
누가 이거 뭐 반대하겠습니까? 진보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소수자,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폭에서 더 빨리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이 또 다른 의미의 진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그 다수만큼, 강한 사람만큼, 부자만큼, 가진 사람만큼 똑같이 누리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가 간다.
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의미의 진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여러 초안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선언 중에 첫 번째 초안, 진짜 첫 번째죠 이게. 이것을 썼던 험프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초안을 UN 소위에 내면서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도적인 자유주의, 냉정한 자유주의 아니에요. 인도적인
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사상으로 이걸 결합시켜서 인류의 진보를 꿈꾸고 싶다. 이렇게 아주 거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저는 이 말에 큰 울림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될 때부터 정말 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 선언이 너무 진보적이야, 진보성이 있어,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꺾였어요, 마음이. 냉전을 거치면서 이게 참 제자리 가기 어렵구나, 실망도 했다가 동구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와 이제는 좀 되는 거 아니야, 희망도 가졌다가 또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오면서 또 꺾이고 이런 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계인권선언을 진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을 시켜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죠. 인간도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진보를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계인권선언이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도 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든든히 이렇게 지켜봐주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겠냐.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저는 이 어머니라는 단어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16회에 걸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서 인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인권이 뭐야? 이렇게 좀 추상적이었던 개념이 어느 정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다가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급에 따라서 또 돈에 따라서 혹은 특정인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귀하다. 이 말이 좀 저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6회 동안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